한반도, 누구나 꿈꾸는 미래일 텐데요. 실제로 통일 한반도를 위해서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또 일하는 전문가들은 어떤 통일 미래를 꿈꿀까요? 전문가와 함께 통일 한반도를 밀도 있게 그려보는 통일 대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통일외교아카데미의 이재춘 원장 모시고 한반도 통일을 위한 외교적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네, 먼저 북한 김정은 체제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
북한 김정은이 집권 4년 차를 맞았습니다. 집권 당시만 해도 나이도 어리고 또 정치 경험이 없어서 체제를 장악하는데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 예상이 많이 됐었는데 이런 우려를 부식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그것이 정확한 평가인지 나는 조금 의문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그 장성택이 처형 같은 것을 볼 때도 그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많아요. 그러니까 소위 그런 공포정치, 폭압정치, 그것을 통치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체제 자체가 불안정하다 하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네.
요즘 주로 북한 내부의 그 정보를 잘 알 수는 없죠. 그렇지만은 최근에 그 많은 탈북자들을 통해서 그 듣는 얘기에 의하면은 그 바로 그런 폭압 정치를 아직도 계속하고 숙청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체제 불안의 상징일 수도 있다.
네.
하는 그런 의견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표면적으로 나타난 현상만 보고 체제 안정이라고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
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공포 정치를 계속해오고 있는데요. 이 공포 정치가 사실상 김정은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전략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많은데요. 이 공포 정치가 김정은에게 물론 이득도 있지만 어려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양날의 칼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그렇죠. 지금 그 양날의 칼이라는 표현이 아주 정확한 표현인데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지금 북한의 소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왕조 체제.
네.
이것은 완전한 거짓말 위에 세워진 정권입니다. 아시죠?
네.
예. 김일성인도 가짜고 김정일이가 무슨 백두 무슨 뭐
백두혈통이라고
뭐 혈통이고 정일봉에서 태어나 이거 다 거짓말이고 그런데 그런 그 거짓말 위에 세운 정권이 이제 폭압으로 또는 더 큰 거짓말을 통해서 통치를 해 나가는데 그것이 언제까지 그렇게 감춰져질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그 소위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고 비교를 한다면 그것은 그 정권의 진실이 많은 백성들에게 알려지는 순간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고 결국은 그것이 오래갈 수 없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표면적으로 안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주 단기적인 것이고
네.
시간 문제고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숙명을 가지고 있는 나는 나라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장성택에 대한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요. 2013년 장성택을 처형했고요. 또 그의 측근인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조현준 그리고 변인선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뭐 최근에 계속 숙청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 주요 측근들을 숙청하는 것이 김정은 체제의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고 또 반대로 체제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체제 그 양날의 칼이라는 그 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이것도 결국 장성택이를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였거든요.
네.
그거는 도저히 모든 상식적인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해도 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네.
거거든요. 아주 잔인하게 이를 데 없는데 그러면 장성택이만 처형했느냐 하면 아니고 그 주위에 가족들이다 또 친지들이다 친척 그 희생당한 사람이 많습니다.
네.
많게는 수천 명 적게는 수백 명 되는데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바로 자기 가족이 당한 거, 자기 친척이 당한 거, 그 피해를 그 사람들이 그 다 입소문으로 퍼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 가족들만 해도 지금은 이미 수십만 명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그런 것이 바로 지금 김정은이가 안고 있는 체제의 불안정이고 굉장히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결국은 이제 이 정권의 안정이라는 것은 그 백성들의 마음을 사는 것인데
네.
그것이 지금은 점점 이반되고 하니까 요즘 보면은 그 뭐 군부대도 갔다가 또는 뭐 민생 탐방도 없고 무슨 보육시설과 이런 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그 지그재그로 하고 있는데
네.
이것은 혹시라도 그 민심을 좀 어떻게 예,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아주 발악적인 노력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김정은 체제가 안정이 돼서 권력을 장악한 것이 아니라 공포 정치나 장성택 숙청에서 알 수 있듯이 불안정성이 표출이 되고 있는 것이다.
난 그렇게
보시는 거죠.
네, 네.
그렇다면 네. 외형적으로는 안정화 되어 보입니다만 네. 내부에서는 언제든지 급변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급변사태라는 얘기를 요즘 자주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북한이 지금 완전히 국내에서도 그 민심이 흉흉하고 국제적으로도 완전히 고립상태에 있고 그런데다가 이제 그 핵을 가지고 자꾸 위협하고 도발하고
네.
또 아시다시피 UN에서 이제 그 인륜에 관한 범죄 행위라고 그래가지고 국제형사재판소에 고소를 당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은 이 김정은 정권이라는 게 그렇게 멀지 않았다 그런
네.
생각이 들고 그 요새는 그게 북한이 그 배급제도를 이제 중단하고 그 소위 그 장마당이라는 걸 통해서 그저 억지로
네.
그 민생이 이제 돌아가는데 그것은 장마당이라는 것은 그 물건만 교환하는 장소가 아니고 거기는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다 이렇게 교류가 되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요즘은 그 이 정보 전달하는 기기가 발달하지 않았어요? 핸드폰이
네.
있다든지 무슨 노트텔이라는 게 있다,
네,
요새 있습니다. 있더라고. 그럼 그런 걸 통해서 자꾸 그러한 바깥의 소식이 인민들 사이에 퍼지는데 그걸 막을 길이 없죠.
네.
거기다가 이 저 자꾸 지금 뭐 이 도발을 하고 연평도 도발 같은 거 국제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만약 그런 행동을 또 조금 취하면 한국이 이제 가만히 있지 않죠.
네.
그러면은 그게 이제 국지적인 도발이 전쟁이 될 수 있고 전쟁은 확전되면 그건 북한이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네.
대한민국이 망할 일은 없어요. 조금 피해는 보겠지만 망할 네. 일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러한 사태는 나는 언제 일어나도 놀라지 않는다.
네.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원장님 외교 전문가이신데요. 외교적인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관계부터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지금 북중 관계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원인은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크게 난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우선은 핵 문제입니다. 북한 핵 문제. 그러니까 중국이 가장 깊이 하고 싶은 것이 이 북한 핵을 개발해서 그 위협하는 그런 사태가 계속되는 건 절대 중국이 바라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중국이란 나라는 이 동북아시아의 그 지정학상 중국은 이미 핵을 가지고 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핵 확산 금지 조약이 있고 그런데 만일 북한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은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우리 한국도 그리고 일본도 대만도 다 핵무장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네.
그것은 중국이 절대로 그 원하지 않는 사태이기 때문에 이미 2003년부터 중국이 주도해서 육자회담이라는 걸 이제 베이징에서 쭉 해오고 한 2007년까지 했으니까 한 5년 했죠. 그런데 결국은 그 마지막 회의에서 북한이 핵을 그럼 개발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네.
완전히 그 약속을 백조해가지고 2006년에 2009년에 2013년 세 번이나 지금 핵실험을 했거든요.
네.
그것은 완전히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일 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도발이에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중국이 도저히 이거 용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죠. 네. 또 하나는 장성택이 처형하고 관계에서 장성택이 네. 누구냐. 그것은 북한하고 중국의 소위 이 국직한 거래와 무역, 예, 그리고 인적교류 이것을 총괄하던 상당히 중국이 신뢰하던 인물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사전 연락도 없이 뭐 쇄명도 없이 그냥 무참하게 죽여버리니까 그건 중국으로서는 도저히 그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북한의 이러한 그 행동이 그 이 중국하고의 사이를 상당히 이제 벌려놓은 것이 사실이죠.
네. 예. 최근에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북중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북중 정상회담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예, 뭐 지금 중국하고 북한이 관계가 좀 나빠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북한이라는 것은 중국이 완전히 버릴 수 있는 대상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여지는 항상 있는 거죠.
네.
또 이제 중국으로 볼 때는 그 러시아도 좀 비슷합니다만은 북한이라는 존재를 그 긍정적인 자료로 이용하기도 하고 부정적인 자료로 이용하기도 하는데 한국에 대해 메시지를 줄 때에 북한 카드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왕이 외교부장이 이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비친 것은 요즘 이제 한중 관계가 조금 묘하게 지금 네. 가고 있는데 그런 것도 다 계산하면서 네. 예, 한 것이라고 보는데 물론 그게 금방 물론 상방 중에 금방 그런 게 있을 것이라고 난 보지 않지만은 네. 뭐 예컨대 금년 중이라든지 그건 항상 열려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그 정상회담 자체에 대한 메시지보다는 한국과의 관계에 대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뭐 그런 게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전 주 러시아 대사이신데요.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움직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게 지금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그렇고 북한의 김정은도 그렇고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돼 있어요.
네.
아시겠지만 러시아는 이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인해서 이 미국과 이 유럽 로부터 완전히 고립당했고 지금 경제 제재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러시아의 그 형편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루블화가 또 반으로 뚝 떨어졌죠. 또 석유 뭐 기름 생산하는 건 미국의 셰일 가스 압력 때문에 그 형편은 네. 돼 있는데 그러니까 어디 기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북한을 활용하는 방법이 또 그것도 한국을 이제 그 네. 겨냥한 것이지만 하여튼 네. 북한을 활용할 가치가 상당히 있어진 거죠.
네.
북한은 북한대로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은 러시아의 푸틴을 활용할 가치가 굉장히 커졌어요.
네.
왜냐하면은 지난 3년 동안 보세요. 이 박근혜 대통령 그냥 미국이다 중국이다 구라파다 독일이다 다 누비고 그냥 커잖아요.
네.
뭐 일본은 조금 예외지만 하여튼 그런데 북한 인민들이 볼 때는 저 김정은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뭐 외국 원수하고 한번 그렇듯 만난도 그 저거 과연 네. 국가의 원수냐 하는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상식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건 뭔가 그걸 해야 되겠는데 마침 소련, 러시아가 그런 손짓을 하니까 착 달라붙을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푸틴을 만나면은 일단 저것도 그래도 제법 만난다 하는 그런 이미지를 만드는 게 하나 중요하고
네.
또 하나는 러시아에서 제공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 메리트들이 있어요.
네.
예컨대 무슨 가스관을 한반도로 통과시킨 건
네.
한국을 계산한 거지만 결국 북한이 뜯어먹을 돈이 생겨요.
네.
또 이 남북 간의 철도를 연결해서 그걸 시베리아의 철도 연결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북한에게 조금 커미션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다각적인 이제 차원에서 북한의 푸틴과 아니 북한의 김정은과 러시아 푸틴의 이해관계가 지금 일치한다고
네.
보고 있죠.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만난다고 해서 지금 어떤 이미지냐면 러시아는 과거에 그 레이간 대통령 때에 그 악의 제국이라고 그랬던 적이 있죠.
네.
옛날에 기억납니까?
네.
그리고 얼마 몇 년 전에는 부시 대통령이 북한 체제를 김정일 체제를 그 악의 축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결국 이불이라는 단어를 이불 임파이어 또는 axis of evil 이런 악이란 표현을 했는데 결국 지금 그 푸틴하고 김정일이 만난다는 건 밖에서 볼 때는 네. 이 악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네.
참 모양이 안 좋죠. 네. 이제 거기서 뭐가 무슨 결과가 날까요? 나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그럼 정상회담을 할지라도 결과에서 네. 긍정적인 결과는 거의 없을
나는
것이다.
그 글쎄요. 그것이 다 국제적으로 이렇게 축복을 받는 그런 게 돼야지
네.
전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지목하고 있는 두 사람이 만나서 네. 글쎄 무슨 네.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그렇군요.
네.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한국과의 관계를 위해서 북한 카드를 이용하는 측면이 있다면
네. 네.
북한이 국제적인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서 한국과의 관계를 잘 가져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거 제일 중요하죠. 북한이 살 길은 우리밖에 없어요.
김정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김정은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수단이 문제인데
네.
그것을 그 한국에 대해서 핵을 가지고 그 위협을 가하면은 경제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네.
그는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한국은 뭐 그렇게 뭐 보험입니까? 그러니까 그 북한이 그런 핵을 가지고 위협을 가하고 도발을 하면 할수록 거기 따끔한 벌을 줘야 되는 거지.
네.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대화를 뭐 우리가 구걸하는 쪽 이거는 결국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네.
거죠. 저 사람들은 지금 자기 핵 때문에 한국이 겁먹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판단을 없애죠.
네.
그런 판단을.
네.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한국 정부의 외교적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 남북 관계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한데요. 현재로서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해서 북한이 강경하게 반대하면서 남북 관계가 어려워지겠다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며칠 전에 그 김기종이라는 종북 세력을 대표하는 인간이 여기 리포트
네.
주한미 대사 이게 테러를 했는데
네.
그 거기 대해서 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인 코멘트가 아주 좋았다고 봐요.
네.
여태까지는 사실 조금 내가 불만이 많았는데 이것은 그 한미 동맹에 대한 공격이다 이렇게
네.
그 아주 그 사건이 나고 몇 시간 만에 그런 코멘트를 했어요.
네.
근데 그것은 이제 한미 관계, 한미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보는데
네.
이 남북 관계 개선을 할 수 있는 여지는 북한이 저러한 그 핵을 고집하는 한은 나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핵을 가진 북한하고 우리가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지금 통일을 얘기하지만은
네.
아니 저긴 완전히 체제와 이념이 다르고 왕조 체제를 독재 체제인데 그 어떻게 섞어서 뭘 그건
네.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선 이 지금 남북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가 아니라
네.
그 잘못된 그 북한 김정은 체제의 버릇을 예? 바꾸는 거죠.
네.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협에 절대로 그 굴복하면 안 된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천안함 폭침이다, 연평도 포격이다, 몇 년 전에는 또 금강산에서 관광하던 김왕자 시절이 총살을 했다. 이런 것,
네.
그거 대해서 지금 사과도 안 하고 그 뭐 대화를 하자. 그 대화가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러한 자세를 그 고쳐야 되는데 그 고치는 방법은 간단해요. 저 사람들이 나쁜 짓을 했으면 거기 절대 보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공갈 협박 다 치고 있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또 대화.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박근혜 대통령이 그 원칙을 중시하는 대통령인데 초기에는 그걸 잘 지키다가 최근에 조금 흩어진 측면 좀 있는 것 같아서 난 아쉽게 생각을
네.
했는데 이번에 그 자세를 좀 다시 잡는 것 같아서
네.
다행스럽게
네.
생각해요.
네. 말씀 중에 잠깐 언급하셨습니다. 박근혜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이 있으셨다고 하셨는데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정부에 대해서 어떤 면에 그렇게 불만이 있으셨어요?
마치 그 대화를 구걸하는 듯한 네. 인상을 몇 번씩 줬어요. 그런데 네. 네? 저쪽에서 대화를 하게 진심으로 나오면 대화 물론 해야죠. 그런데 아직 그 핵을 가지고 협박하는 그 자세를 전혀 버리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 얘기 아니 그 얼마나 지금 그 국제적으로 그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느냐. 예, 지금 김기종에 대해서 무슨 정의의 예, 칼을 휘둘렀다. 뭐 이거 말이 됩니까? 얼마 전에는 그 IS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IS 테러. 네. 거기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네. 테러는 절대 안 된다. 그게 어떻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건데 그 박근혜 대통령은 예, 지금 좀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다. 네. 지금 북한을 위시해서 이 소위 동북아를 이 아우르는 그런 외교의 축을 단단히 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안보가 위협을 당하고 있으니까 네. 우리의 대한민국의 안보를 확실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현재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한미 동맹이라는 굳건한 틀로만 가는 거고 거기에 일본을 포함해서 한미일 삼각협력체제가 사실은 이 동북아 4강을 아우르는 우리 외교의 중심축이 돼야 되겠다. 네. 거기에 이제 중국과의 관계도 물론 관리를 해야 되고 러시아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중요하긴 중요하지만은 그 어디까지 중심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삼각안보협력 그것이다.
네.
그게 만일 미국과의 동맹이 이렇게 약화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설 곳이 없어요. 네. 외교적으로 우리가 오히려 고립됩니다. 중국이 우리를 우습게 봅니다. 일본도 우리를 우습게 봅니다. 이게 요새 다 그런 거예요. 러시아 지금 김정은하고 좀 그 마찬가지죠. 네. 결국 우리가 그 한미 동맹의 틀을 아주 확고하게 다지고 북한의 그 핵 위협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자세를 견지할 때에만 중국도 우리를 존중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냥 그게 좀 아쉽다 이거죠.
네. 네. 원장님이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통일을 위해서 중요한 사업들 하고 계십니다.
네. 예.
현재 진행하고 계신 통일 외교 아카데미
예.
굉장히 의미 있는 움직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에 통일은 대박이라는 네.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그건 나는 그 시점은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북한이 저 체제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요. 그것은 핵 문제를 봐도 그렇고 인권 문제를 봐도 그렇고 북한 인민들의 그 생활고를 봐도 그렇고
네.
또 우리 남남 갈등 여러 가지 이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통일밖에 없어. 통일. 네. 통일인데 그럼 통일은 그냥 되는 것이냐면 그렇지 않잖아요. 예. 통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난 몇 가지 있다고 봐요. 예. 첫째는 그 어떤 통일을 하는가 중요해요.
네.
뭐 옛날에 6.15 선언 같이 무슨 남북 간에 무슨 연방제와 연합제를 뭐 섞고 이런 거는 말의 장난이지.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통일은 뭐냐? 체제가 통일돼요. 그 이념이 통일돼야지. 네. 그렇지 않으면 통일이라고 할 수 없어요.
네.
물과 기름을 섞는다고 해도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어떠한 통일을 이루느냐의 그 컨센서스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돼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자유통일이에요. 자유민주주의 통일이지. 우리가 공산주의 흡수해서 통일할 수 있습니까?
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 내에 이 국론이 통일이 안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 간에 자유민주주의 통일이다 하는 그 총의를
네.
그 소위 그 컨센서스 빌딩을 해야 된다. 네? 그것이 제일 중요해요.
네.
그건 정치도 중요하고 국민들 다 중요하죠. 또 하나는 통일은 우리 힘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분단도 외교적으로 약해서 됐는데 통일은 외교의 힘을 불려서 해야 되는 게 아주 퍼센트가 높죠.
네.
그러니까 그 통일을 할 수 있는 그 통일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외교, 외교력을 집중해야 되는데 그 외교는 물론 정부가 담당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정부가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국민적인 지혜를 그리고 역량을 다 결집을 해서 해야 돼요. 지금 네. 통일준비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나는 좀 거기에 대해서 좀 불안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그거는 소위 그 국론을 결집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 안에서 그냥 여러 사람들이 다투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실제로 통일은 지금 젊은 세대들이 이제 통일 시대의 주역들이 되는데 네. 그 통일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자질을 갖춘 백성들로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의 그 통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왜 통일이 필요한지
네.
통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것을 가르치는 일이 중요해요.
네.
그래서 나는 그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린 그 가르치는 일
네.
그것을 정부가 다 커버할 수 없으니까 예, 북한인권정보센터라는 NGO지만은 거기서 주관이 돼서 네. 이것을 해보자.
네.
예, 이런.
네. 통일 외교 아카데미를 통해서 통일의 인재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통일 대담 오늘 이 시간에는 통일 외교 아카데미 이재춘 원장 모시고 통일을 위한 외교적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통일방송이 보내드리는 뉴스 전망대를 듣고 계십니다.